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5장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 이런 비교를 계속해서 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이런 비교를 봤는데 여기서는 또 술 취하여 살아가는 자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꼭 이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술로 대표되는 온갖 세상의 그 정욕과 세상의 원리들이 나를 주장하는 삶. 그 삶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 그 안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시는 이 명령은 그래서 누구에게만 주시는 명령이냐 하면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성령님이 거하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명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뜻이냐?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영어로 하면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 근데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성령님은 복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 말씀으로 채워지고 복음 말씀이 주장하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져 그 채워진 복음 말씀의 현실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령님의 사역에 한마음 한뜻을 품고 더욱 복음 말씀으로 채워지고 복음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증거로 그 말을 해야 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19절에서 21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 증거가 뭐라고 하세요? 세 가지예요. 찬송과 감사와 복종. 이걸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뭐 다른 거 무슨 이런 체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고 뭘 받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 살아갈 때에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복종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에서 나오는 우리 삶의 열매를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복종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구절이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시면서 22절부터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복종으로 증거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복종하면 좀 한국어 어감이 좀 그렇죠. 순종이 아니라 복종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회복되는 삶을 이제 복종으로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어떤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그 아래에서 피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그동안 나눴는데요. 처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의 질서를 깼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깼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질서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죠? 아담이 이브를 다스리고 이브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다 무너져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에 가장 먼저 아담과 이브를 다스려야 되는 제일 위에 경외함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은 제일 밑바닥으로 가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선악과의 정욕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악과가 가리키고 있는 선악과 자체에는 그 잘못이 없지만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가장 위에 올라가는 질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피조물이었던 그 뱀이 이브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이브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브가 피조물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브는 또 누굴 다스려요? 자기 남편인 아담을 다스려서 아담이 이브를 복종해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일 위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은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무너진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이 질서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질서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은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회복된 질서의 삶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복음 말씀으로 채워지고 복음 말씀이 주장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반영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이것이 다 복음이 주장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너무 개인적인 체험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를 우리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새롭게 회복되어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증거하게 될 성령 충만한 삶이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뭐냐 하면 찬송과 감사예요. 그런데 이 찬송과 감사를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일단 우리가 읽은 걸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도 봤던 구절인데 오직 18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죠?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로 나타나는데 여길 가만히 놔두시고요. 그 바로 뒤에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다음에 3장 16절에서 17절. 그 바로 뒤에 3장 16절에서 1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방금 읽은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하고 골로새서 말씀이 거의 같아요. 닮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 앞부분이 달라요. 뒤에 부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는 다 똑같아요. 뒤에는. 그런데 앞부분이 다르죠.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시냐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성령 충만함 대신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삶이 뭐 어떤 삶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채워져,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나누어서 구별하기도 하는데 뭐 시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뭐 영어로 부르는 찬송. 근데 뭐 그렇게 꼭 구별하기보다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채워지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찬송과 감사예요. 거꾸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성령 충만한가, 정말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명령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면 찬송과 감사가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씀에 젖어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명령형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그 정말 자연스러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생각하면 누구의 삶이 보일까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채워지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또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늘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성령 충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명령은 결국은 누구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가면은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이었죠. 그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는 날이었어요.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삶은 그냥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처음부터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삶을 버리고 떠났죠. 그게 타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는 자들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도 예수님 닮은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 회복되는 게 있는데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대상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다른 걸 찬송하고 나를 찬송하고 높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찬송의 삶은 또 어디의 삶일까요? 어디에 속한 삶일까요?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가면은요,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천국에 이른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에서 난 감사의 찬송으로 이제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계시록 5장 9절에서 13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3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3절. 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천국에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려요.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시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기쁘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천국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찬송을 죽기까지 부르다가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아갈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영구한 도성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그분을 주셨으므로 항상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요. 늘 찬송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이 천국 찬송에 참여가 되려면 우리의 찬송의 내용도 이런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불러야겠죠. 복음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 안에서 찬송가도 잘 선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복음에 젖어서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정말 기쁨으로 나올 때에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으로 우리 생각과 말과 뜻 또 묵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찬송에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꼭 떨어질 수 없는 것. 감사해요.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또 뭘로 나타난다고요? 감사. 감사에 넘쳐 살아가는 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감사에 분명한 그 이유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우리 감사의 이유고 내용이고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범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삶을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명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려주세요.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1장 3절부터 보면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려주시는 걸로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 구원을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우리 구원을 피 흘려 죽기까지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 인치시고 적용하시며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범사에. 그래서 이 감사도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억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요 감사 없이 하면 다 억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기쁘게 즐겨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감사로 드리는 삶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반영하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헌금을 꼭 재물로만 생각하지만 재물만이 헌금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내어주는 게 헌금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우리도 자원하여 기쁘게 즐겨 힘에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내어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삶을 사셨죠. 죽기까지. 결국 감사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성도들의 감사가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의 삶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막 붕뜬 소리 같지만 그저 그렇게 어려운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면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적인 현실과 세상적인 현실로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뭐 믿는 자라고 해서 더 부자 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건강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거 거기서 찾아야 돼요. 뭘까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여기에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있고 없고가 뭐 그렇게 큰 차이야?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해야 큰 차이인 줄 알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없고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 지옥과 천국만큼의 차이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이 없던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셔서 천국 영광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잖아요. 어느 정도의 차이예요 이게? 세상에 어떤 현실의 차이가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고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더욱 예수님을 소유한 삶,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삶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빌립보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을 하며 더욱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그 피값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사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베드로 전서에 가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셨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는 기뻐하라.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까지 대신 치러주시고 지옥의 형벌까지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버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데리고 함께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인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잘 되든지 망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범사에. In all situation.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보면 십자가로 가면 이루어주신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로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감사보다는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감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의 현실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겁니다. 결국은 온전히 예수님의 삶을 살 거예요. 즉 결국은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감사할 것이고요. 온전히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며 찬송할 거고요. 온전히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날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증거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에는 우리의 감사가 완전해지겠죠.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또다시 일어나 감사와 찬송으로 회복하라고 하세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송과 감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삶, 또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말씀으로 나아오시고 더욱 말씀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시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또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삶에 대해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더욱 말씀과 성령님이 풍성하게 거하여 주시사 더욱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찬송과 감사로서 예수님의 영광 또 천국의 영광을 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